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참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길 원합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채워주셨기를 감사합니다.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과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관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딱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다 쓰신 대로요. 우리가 짧으니까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저희들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란 말이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란 말이고 에셀이란 말이 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이 돌을 세운 이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순절을 지나면서도요. 오순절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뭐 3000년 전이 4000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출애굽하셨을 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십계명 주신 그게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려 또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됐을 때 그때에 맞춰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됐어요. 그것이 시작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 사건이 우리가 기념해서 오순절로 우리가 다음 주일이 오순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억.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 통해서 배웠던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 수십 년 전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그 이후로 종처럼 그 밑에서 살아가다가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에벤에셀이라고 도움의 돌을 세웠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많은 거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놓고 또 그것을 나중에 성경에 기록하는 이 기억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능동적인 겁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이 올 때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그냥 기억을 한다 또는 누구에게 기억된다라는 마치 기억의 소비자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더불어서 우리는 내가 기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나는 누구에게 오늘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도 아 이런 것이다 라고 기억을 내가 지금 능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억의 창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쓱 지나가는데 돌 하나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이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내가 정의하고 기억해야 될까라는 것을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이 있어야 받잖아요. 그런 그릇처럼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억되고 기억당하고 기억나는 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억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소중하게 취급하고 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나의 이 기억의 영역에 적용되는지 기억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로 내가 기억이 사라질까봐 치매가 될까봐 하나하나들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 것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나의 인격이고 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대우하냐는 이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억이라는 이 영역을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간직하느냐 어떻게 소중하게 취급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내가 기억을 취급하고 상대할까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지고 가야 될 것은 기억은 중요하다. 기억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쓱 지나가지만은 기억이라는 것은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7일째 쉬었다라는 것이 안식일인데 창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은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 회당에 자기네들 안식일 지킬 때예요. 토요일날 오전에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요일날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라도 2000년이 지나도 계속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기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느냐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는 잣대가 되고 미래의 현실을 안 살아봐도 지금 내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내 인생과 내 단체와 내 가정과 이것을 어떻게 어떤 사람과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라 여기에 대해서 줄을 딱 대면은 그것이 연장선이 나의 미래의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가 용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용서라고 했을 때에는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을 때에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과거를 만났을 때에 내가 과거의 상처와 피해자로서의 기억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용서를 통해서요 이것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에 이렇게 묶이지 말고 그 용서를 해준 것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나의 과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 대해서 굿을 벌릴 때 씻긴 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가 이것이 필요해서 무당이라도 불러서 씻긴 굿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씻긴 굿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통틀어서 나는 어차피 썩은 죄인입니다. 나는 어차피 망할 죄인입니다. 그것까지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는 새로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가다가 보면은 잘못되고 어그러질 때마다 그때는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것도 내가 감당했다. 그러면은 한편으로서는 너무나 자유롭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것까지 주님이 나를 감당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도 감사의 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것인데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억을 당할 때에 그 기억에 대해서 취급을 할 때에 사무엘이 세 가지를 딱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는 나는 좌절합니다. 그러면 나는 슬퍼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따지면은요. 그 내 눈에 그 자리에 내가 승리했을 때에 바로 밑에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이 세웠던 첫 번째 왕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않고요.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똑같은 돌이지만은 그 둘 돌 사이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승리의 자리에 나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누가 내 눈에 보이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승리했는데 이 승리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좋은 일이 올 때에 너무 지나쳐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안 좋은 일이 왔다고 너무 낙담해서 좌절해서 우울해서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빠지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는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의 그 개혁을 했던 종교 지도자 칼빈 선생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이민자 목회를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평생 좌우명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도 개인적으로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나이 늦게 늦장가 들고요. 부인도 먼저 그 좋은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노처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부인도 일찍 죽고 자기 애도 그냥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잡아줬던 거는 혼자서 외로운 세월을 지나가면서 평생 잔병도 많았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훈훈해집니다.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주인이 아니고요. 나는 주인공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억함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만약에요, 이 전쟁에 이겼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한 번은 이겼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미식축구 선수로서 아주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바라던 그 컵을, 전국의 컵을, 그거를 이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막 이겨서 너무 기뻐했는데 상을 받고 막 너무 트로피를 갖고 다 기뻐하고 그 다음 든 생각이 내년에도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 순간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좋은 줄 알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원래 주인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야. 너 좋은 거 같냐? 좋은 거 같냐? 대통령 되는 거 좋은 거 같냐? 뭐 되는 거 좋은 거 같냐? 주인은 내야. 그리고 그런데 주인인 내가 너를 주인처럼 대우해줄게.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주인이시라는 깨달을 때에 나를 숨쉬게 해요. 나의 인생의 끝없는 책임과 감당 못할 이 부담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기억과 과거와 이런 것에 막 눌려가지고 있을 때는요, 주인을 바꿔야 돼. 내가 착각해서 그래요.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는 몰랐는데 20년 전에 그 자리에서 패배한 줄을 나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벗기를 빼앗긴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20년이 지나는 그 자리에 그 자리 딱 돌아와서까지 승리를 하게끔 그분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적인 존재라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 가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순서대로 옵니까? 어떤 데는 뒤죽박죽으로 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해 줄 때, 아니 그건 언제 일어났던 이야기? 그러면 아 그거는 어저께, 이거는 20년 전, 이건 앞으로 미래 거 순서대로 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후손들이 볼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요, 하나님 볼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갔어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기억의 과거에 지나가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러지만요, 아파도 하나님은 항상 아프시고요. 좋아도 하나님은 항상 좋으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 말은 헬라어에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말로 바꾸면은 나는 기역이고 그리고 나는 히읗이다. 너희들이 알파벳에 가나다라 마바사 찰차카타 파하 없는 곳에 가 있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가지고 동시대로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누구를 기억하는가입니다. 이제 길라잡이 두 번째로 가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무지개를 주어서 이제 다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 맙소사라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스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를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돌봐야 될 의무와 책임과 관계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은 심판자로서 잘못된 거 우리를 야단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종교의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이런저런 것도 법도 만들어내고 도덕도 만들어내고 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도덕대로 산다는 것이 100가지 다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 잘못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를 이제는 입양했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시편에서는요. 주는 나를 돕는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더 나가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는 내 몸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가면은 가시에 들어간 손가락 부푼 정도지만은 인상 찡그리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소리치는 것은 머리옷이다. 나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라도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남으로서 나를 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지체로서 내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피의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나의 삶에 있어서 자리자리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지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도움의 돌입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때에요. 기억의 방법은요. 사무엘이 정확하게 여기까지라고 딱 말을 해요. 그 여기까지가 사무엘도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싸우고 보니까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저쪽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이제는 다 되고 난 그 자리 딱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자리가 법궤를 빼앗겼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를 내는데 우리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억을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도우셨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김동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됐던데 외할머니의 기억과 그것을 나누는데 그분이 의령군으로 잡혀가다가 도망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와 같이 숨었던 자리 나중에 아버지는 잡혀서 납북되고요. 자기 누나도 누님도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이렇게 실종되고 갑자기 가장이 되기 바로 전에 도망쳤을 때에 그 자리가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 녹각골이에요. 문호리라는 데서 10리쯤 도망간 데서 거기에서 그저 한 10미터 앞까지 의령군이 잡으러 왔을 때에 그때에 자기를 데리고 한 번씩 데리고 왔던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별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으면서도 할머니는 외할머니 오면 그렇게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갔더래. 그래서 그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그 순간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분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18살 때에 그러고 나서는 기절해버려. 밤에 깨어나고 나니까 별빛 보이고 깜깜해서 그 기억이 36년 지나서 미국의 체리를 이미 와서 자기 친구였던 이창희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서로 이야기해서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 잠깐 하는데 그 장면이 그냥 생각이 나면서 자기 앞에 발은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 것 같더래요. 그분이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뭘 했느냐. 그래서 제가 구글 얼스로 찾아보면 요즘 다 나와요.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어리 녹각골이 비슷하게 계곡이 있더라고요. 강변에서 그 자리 찾아가서 아, 이 자리였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자리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엇 때문에 감사한대요? 그러면 그냥 감사해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 제목을 나눌 때에 그것이 주님이 뭘 알아요. 그 주고받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의 핵심은요. 은혜입니다. 지금 하는 말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쫓겨가는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저까지도 더 갈 수 있잖아요. 나라를 다 블레셋까지 다 점령해 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나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걸 말합니다. 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내 몸에 질병이 있고 가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주기를. 주님께서 이것만 없애주면 나는 더 잘 일할 수 있겠고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12장 8절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한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없으면 더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현재까지 여기까지다라고 주셨을 때에는요. 그 한계는 나의 한계이지만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요. 거기까지는 이게 내 힘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내 한계가 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나는 내 힘으로 하는 만큼 하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나의 한계가 나의 핑계가 되지 않고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이 나의 도피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옳지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름 지었을 때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지나치는 돌이에요. 이름 안 지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하나에다가 딱 갖다 놓고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짓습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작업은 우리가 할 작업입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의 흔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에벤 에셀의 역사를 하셨는가요? 나는 어떤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가요? 상처의 돌입니까? 도움의 돌입니까? 주님의 돌입니까? 나의 돌입니까?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작은 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하나하나마다 에벤 에셀의 돌이 지천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누리시며 또는 때로는 때가 되면은 나의 후손들에게 야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상처와 수치와 모자람과 절망과 굴욕의 자리마다 주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에벤 에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저 사탄과 세상과 세인의 평가에 버려두었던 나의 이 소중한 기억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으로 주님의 역사로 새롭게 정비해서 곳곳마다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을 가득 세워서 복음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199장 통일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건파위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 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축복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